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아니 왜 아무거나 먹어?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어서 골라봐. 아이는 고민하다가 그럼 저 짜장면 먹을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두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짜장면? 아, 왜 짜장면이야?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먹어야지. 아, 엄마가 고르라고 했잖아요. 골라놓고 못 먹게 하려면 뭐라 고르라고 그래요? 엄마가 골라주지. 아니, 얘가 왜 그래? 나는 너를 생각해서, 네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의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녀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incivility, 무례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incivility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아이를 부모의 뜻에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주체성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마음대로 부모에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상처의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다 원하죠. 그런데 내 자녀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길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똑똑할수록 자식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더욱 그것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모는 실망하게 되고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부모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소명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운명과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은 나와는 독립적인 인격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모든 부모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내 프로그램, 내 계획대로 자녀들이 한 걸음씩 진행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근데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인생의 소명을 다 아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의 사명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는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대화가 막히고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격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반발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에게 반발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아픈데 아프단 말을 못하면 진짜 큰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반발할 때 부모 자신에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의견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부모의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푸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고도의 폭력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심리학적 결론인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잘 기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부모들은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정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아주 중요한 본문이 시편 127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정은 무엇이냐, 누가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결론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우셨나요? 너와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을 이루자, 그렇게 세워진 건가요?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가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 고백이 있어야 가정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끼리 열심히 끝까지 백년해로 하자,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방해를 다 무릅쓰고 참고 인내하며 오늘까지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도,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회를 처음으로 열었을 때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겠습니까마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설 수 없었다는 것.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나라의 세워짐과 안전하게 지켜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창업과 수성, 한 회사의 섬과 유지되는 모든 것, 그걸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합니까마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우는 것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간의 모든 수고를 두 단어로 압축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과 지켜가는 것. 수고 많이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고와 결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2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이 최선에 대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나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잠을 자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해요. 그죠? 피곤하다고 자는 게 아닙니다. 눕기만 하면 자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셔야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몰라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또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인간은 피곤하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지. 그렇게 맡기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그는 단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져서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나를 아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요란하고 불안한 세대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심해야만 단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잘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 하루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깊이 행복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는 두 번째 주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어떻게 생겼는가? 부부가 만들어낸 작품인가? 아니요.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참. 그리고 닮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난 것 같지만 말이죠. 실제로 자녀가 태어나는 시기, 자녀의 외모, 자녀의 성격,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 어느 것 하나도 부모가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다만 둘이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지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물론 아프기도 하고 수고도 했지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요즘에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 분들이 뭐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의 도구로 쓰여지는 작은 기술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계획의 승승 이어지고 가문이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주제인데 대답이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자식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화살입니다. 화살. 이 화살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주몽 같은 활을 잘 쏘는 장수가 있는데 그 아무리 명궁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내가 명사수면 뭐에 실탄이 없는데.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수가 장수로서의 명예를 가지려면 화살이 많아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의미는 자식이 많아야 좋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할 때 축복되는 것이다. 자고로 자식은 많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화살이란 화살통에만 있으면 화살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들 보면 든든하지요. 그죠? 늘 같이 있고 싶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장한 자녀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화살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쏘아야 하고 그곳으로 날아가서 거기 꽂혀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잘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펼쳐가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떠나는 걸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잘 떠나보냅니다. 성숙한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만요. 아이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목사님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가겠다고 졸라요?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 그럼 보내죠. 뭐 능력만 있으면 보내죠. 가서 버틸 만큼 실력 있고 부모 떠날 용기 있고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각오가 분명하다면 보내세요. 근데 안 가겠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내지는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전에 우리 중등부 아이 하나가 저를 딱 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 미국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왜 가냐? 그랬더니 엄마가 가래요. 그래서.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화살이 타깃에 꽂히려면 추진력이 강력해야 돼요. 이제 자체 추진력이 없으면 꽂힐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화살이라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과 꿈을 향해 날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그것을 위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1920년대에 도쿄 음악대학을 나온 윤심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우리나라 성악가 공식 1호. 성악가뿐 아니라 대중 가수 동시에 배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그는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고 하는 곡조를 차용해서 사의 찬미라는 곡을 히트시켰죠.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사의 예찬입니다. 죽음을 찬미했습니다. 일본에서 음반 녹음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중에 현해탄에서 사랑하는 사람 김우진이라는 남자와 함께 현해탄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나이 30살. 김우진이라는 남자는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보니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여자의 스펙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재능을 가졌고 최고의 미모를 가졌고 온 나라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여자입니다. 그 부모님도 아주 독실한 부모님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의 스펙, 이 겉모습, 학벌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 한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 존재의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화려한 스펙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딱 두 가지요. 첫째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확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분도 좋고 아무리 짧아도 내 자녀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하든지 문자라도 반드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하든 뭐 함께 장난을 하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와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1년 12달 같이 살아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게 지겹고 갈등만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야 될 첫 번째 것이 사랑의 확인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점검하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숙제 내준 거, 학원에서 과제 내준 거, 그게 오늘 뭐냐고 물어보고 했니? 라고 확인하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하려고 해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부모가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업어준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숙제 다 했니? 그럼 네, 다 했어요. 그러지만 어디 보자 그러면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사실과 대답은 달라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모도 자식도 다 불편해. 그러나 꾸중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주면 부모님이 또 물어볼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다 못했어도 그래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꼭 할 수 있겠지? 약속. 격려하고 도닥거리면서 점검을 하면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점점 감당하는 아이로 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시멘트 반죽과 같아서 이 모르타르가 거푸집이 없으면 그냥 발라도 세워도 무너지잖아요. 잘 굳으면 단단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점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확인과 점검만 해주면 나머지는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주면 아이들은 멀리 가지 않고 방치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가야 할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수소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영아부에서 청년까지 매일 새벽기도 읽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진도와 똑같이 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알맞는 성경 구절 하나를 교역자님이 뽑고 그 내용을 기도로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읽기표를 주일마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일에 오면 그것을 했는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역자님들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주일 성경을 교역자님들이 미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분량 속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알맞는 한 구절이 뭘까? 그 한 구절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다. 그러면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를 뽑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이것을 1년 동안 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이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작년부터 계획해서 올해 시행했는데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냐? 20%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들이 어릴 때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아이들이 성장할 텐데 어떻게 5분의 4의 부모들이 무관심할 수 있는가? 다시 분발하라고 교역자들한테 얘기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성경 요절이 뭐야? 그럼 한 구절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배경을 모르면 한마디 설명해 주면 되고 그걸 가지고 한마디 기도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고 함께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만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꼭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활쏘아 보셨어요? 활. 이거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활이 잘 당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있는 힘을 다해 활을 당겨야 하고 목표를 향하여 조준을 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당긴 다음에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살이 쌩 하고 날아가죠. 거기에 딱 꽂힙니다. 내 손을 떠나는 거죠. 화살을 쏜 다음에는 화살을 아까워하거나 화살을 내 대하여 연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또 나는구나.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내가 의지할 것이 내 자녀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미래, 나의 의지는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인가요? 자식을 향한 칼릴 지브란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원래 생의 아들이며 딸. 그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결코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들의 소유는 아니니라. 그대들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쓸 것이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대들은 활과 같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나가리니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도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대들은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사수이고 우리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고, 활을 쏘려면 활이 죽을 고생을 하죠. 그게 부모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화살만큼이나 신은 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격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향을 향하여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멀리 높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주는 것. 그렇게 자녀를 길러낼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활을 잘 쏘아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화살이 되어 그들이 날아갈 곳으로 정확하게 날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유아 세례, 세례와 입교 문답이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녀로 길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화살입니다. 우리를 떠나야 할 때 화살처럼 정확하게 잘 쏘아보내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늙어서 자식만 기대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 세례와 입교 문답이 있사오니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